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미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로마서 7장에서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없는 자기의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들의 그 고대, 그들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세상, 율법의 그 정죄함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절부터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라고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5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뿐만 아니라 이미 아담 때부터 죄에 대한 정죄로 사망이 이 세상에 왔음을 분명히 하여 주십니다. 율법이 분명히 죄를 정죄하고 죄를 우리를 죽이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간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었고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었음에 사망의 이상에 왔음을 모든 사람에게 왔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도 이미 정죄함이 있었고 그 정죄함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애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애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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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가 창세기 5장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죽음의 세상. 무덤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이 살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 아담이 모든 것을 풍족함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에덴 동산.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5장 안에도 그 죽었다라 죽었다라 하는 세상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지금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지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 사람이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 그 실패했던 삶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만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약속까지도, 그 명령까지도 그의 삶으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살아주셔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표하여서 완전하게 순종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와 사망의 법.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만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함되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 그의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마음에 이루신 의로 우리를 깨끗해 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로마서 1장과 7장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며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뭐냐면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곧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다윗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루셨고 또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뿐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승천하심에 우리들도 포함시켜서 함께 하늘에 올리셔서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로마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아름다운 뜻,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사실 그 아름다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이해하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모든 인류가 비참한 죄악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으므로 자기들은 택한 백성의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정말 선택함을 받은 다른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민족이라고 일컫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마저도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그것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행함이나 그들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나 그들의 삶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고 위대한 왕이라 불리고 의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우리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임을 로마서 5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순종하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죄와 사망과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한 너희가 어찌 이 세상과 죄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7장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경건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고 싶으나 자신들에게 그러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는 모습을 지난번에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 아래에 놓여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뭐 소위 말하는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죄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무슨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무덤이 열리고 이 세상이 삼켰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고 죽은 자나 안 믿고 죽은 자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고 사탄이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들의 죄악이 들춰나며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지옥의 불로 던져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호명되어지며 지옥에 던져질 때에 오해 마십시오.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뭐 이쪽 무더기 너희는 다 지옥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서 무서움에 벌벌벌 도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온 죄가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거룩한 의의 세마포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머리에 쓸려주신 그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벗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내어놓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정말 완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어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죄인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오늘도 죄는 저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하면서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오늘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야, 간도라. 회개하는 마음, 외치는 마음이 아니라 낙담하게 하는 마음, 의심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회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낙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후퇴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에베소 1장 2절 말씀 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다면 너희에게 너희의 대변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음을 바라보라.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우리의 대상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말로는 계속해서 육신이라고 말씀, 육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육신이란 단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NI 영어 성경을 보면 simple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simple nature. 우리 한국말은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inful nature. 그 죄 아래 놓여 있던 그러나 지금은 예수 관에서 이미 죽은 우리들의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육신이 죄악 안에 놓여 있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에요. 왜요? 날마다 후패해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육신은 썩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보여지는 이 육신은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simple nature.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죽은 우리들의 옛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영이란 단어들은 우리들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에 두 번을 빼고는 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죄악된 육신은 연약하여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단어는 무능력하다는 말씀입니다.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살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무능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니까 마태복음 18장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개념이죠. 청년인데 왜 부자입니까? 다른 말씀 보면 사내들의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인데 이미 부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옛 개념대로 말하면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자로. 그러면 옛 언약에 의하면 그렇게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누리고 사는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요? 나같이 어부 생활하던,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능력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무덤의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깨끗해진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삶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 것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 안에 모든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나중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쫓는가를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일을, 영을 쫓으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제약된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맺고 영을 쫓는 자들, 선한 일을 쫓는 자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7절, 8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면 6절에서 그러면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은 죄악된 우리의 그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은 사망에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 곧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상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 이것을 끝내주시려나. 그리고 이걸 보면 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자녀 시대는, 그 다음 세대는 믿음대로 살기 얼마나 힘든 시대가 올까. 정말 하나님이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만 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해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즘 우리가 이미 그런 세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기독교 국가도 원래 아니지만은 기독교 국가라 말하는 이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잘 보장되어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이 미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핍박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또 우리 손주들의 시대는,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치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죄가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죄악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신호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계시록 말씀 보니 두 증인, 곧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는다는 말씀이 뭐냐, 어떻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죽었듯이 교회도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장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옛사람,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5장에서 말씀하신 이 생각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쫓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12장 1절에 말씀하시고 2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우리가 우리 몸을 영적인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해야 되냐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을 너희에게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했고 영에 속한 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육신의 장막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사람 이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 죽은 현실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죽이면 사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천국을 증거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는가를 보여주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개하셨습니까? 이미 영생을 소개하셨습니까? 이미 그렇다면 이미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상해 보여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거소를 벗어 달라 하면 소고까지 벗어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떠한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우리 목사끼리 또는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교인이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신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자주 섞인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현실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뭐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시거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